골로새서 5번 메시지. 그리스도,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만유를 포함하신 분이시요 하나님의 중심과 전체. 배경, 흑암의 권세. 유대의 종교인들을 다루실 때 주 예수께서는 그들을 소경이라고 단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주 예수님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 없이는 어둠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의 이 말씀은 누구든지 그분을 생명으로 받지 않는 사람은 빛을 얻지 못하고 어둠 속에 다니리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복음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형성되고 구성된 유대 종교가 어둠이 되었음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과 함께 유대교회는 한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 권세는 바로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확인한 흑암의 권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이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사실상 사탄의 이 흑암의 권세가 온 유대교를 조종했습니다. 이것이 성전과 성직자를 조종했고 성경을 이해하는 것까지 조종했던 것입니다. 유대교는 완전히 흑암의 권세의 조종 아래에 있었습니다. 복음서가 말한 어둠은 이방 세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따라 형성된 유대 종교에 관한 것입니다. 사복음서 이외에도 사도행전은 유대 종교가 완전히 사람들을 조종하는 흑암의 권세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의 사람들은 사도들을 잡아 투옥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임무를 담당했었습니다. 다소의 사울은 흑암의 권세의 조종 아래 있는 종교인들 중 하나였습니다. 사울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극력 핍박하면서 흑암의 권세의 뜻을 수행하고 있을 때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과 정면으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바울의 간증대로 그는 길에서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와 그의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러한 빛의 비침과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소의 사울은 흑암의 권세에서 구출되어 다른 한계, 즉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인 빛의 영역으로 옮겨졌습니다. 신약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표현이요 체현입니다. 이것은 아들의 나라가 생명의 영역임을 뜻합니다. 우리가 옮겨진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임은 이 생명의 영역이 두려움 아닌 사랑 가운데 있음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나라는 생명과 빛과 사랑으로 충만한 영역입니다. 유대교가 흑암의 권세에 속하게 되어버린 것처럼 교회 역시 강력하게 퍼진 흑암의 세력 아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교회가 출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타락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우리는 분쟁과 간음과 소송 등의 악한 일들이 있음을 봅니다. 반대로 골로새서는 이러한 범죄들이 아닌 종교와 관례와 의식과 철학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비록 골로새의 성도들이 악한 일에 빠져들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문화의 가장 높은 산물이 교회 안에 침범해 오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흑암의 권세 아래로 들어간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의 성도들에게 서신을 쓰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골로새의 성도들아,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나는 유대교 안에 흑암의 권세 아래서 많은 세월을 보내왔다. 그러나 어느 날 나는 그 권세로부터 건져져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너희도 복음 전파를 듣고 흑암의 권세에서 구출되어 내가 있는 곳과 똑같은 놀라운 영역 안으로 옮겨졌다. 그런데 너희는 왜 너희가 건져지기 전에 그곳으로 되돌아갔느냐? 너희는 유대교와 헬라의 철학으로 되돌아갔다. 너희는 과거에 너희의 생각과 생활을 조종했었던 그러한 관념들 아래로 다시 간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지금 건져내어지기 전에 바로 그 흑암의 권세 아래 있음을 뜻한다. 너희는 약탄물로 먹이로 채워갔다. 어찌하여 너희는 아직도 월삭과 안식일과 먹고 마시는 것에 관한 규례를 지키느냐? 그 모든 것들이 흑암의 권세임을 모르느냐? 바울은 골로새의 성도들이 다시금 흑암의 권세 아래로 떨어진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같은 원리로 오늘날 천주교와 개신교의 여러 교파들과 수많은 독립적인 기독교 단체들이 어느 정도 이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들은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에게 명목상의 그리스도만 있을 뿐 실제적인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유일한 빛이십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빛이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흑암 가운데 있는 이유는 그들의 체험 가운데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학교에 다닌 사람들은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스도론을 공부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체험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빛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민의들이 성경을 가리켜 빛으로 충만한 책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까지도 흑암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에서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들 같이 될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을 손에 들고서도 눈이 감겨 어둠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소경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화를 냈습니다. 그들은 외견상으로는 성경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자신들이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세상의 유일한 빛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했으므로 소경이었습니다. 주 예수가 없는 곳은 다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 자신,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의 생활은 다 흑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매일의 행함에서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누리지 못한다면 역시 흑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많은 메시지와 가르침을 들었으므로 빛 가운데 있으리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당신이 아직도 흑암 가운데 있을 가능성은 큰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결혼 생활 중에서도 아직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을 수 있습니다. 형제가 부인과 말다툼을 할 때 그들은 흑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으므로 그들은 서로 비난하고 힐책합니다. 형제들 간이나 자매들 간에 말다툼이 있을 때에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보아 자아 안에서 살고 걷고 행동한 때에는 언제나 흑암 안에 있었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무슨 흉악한 죄를 지어야만 흑암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아에 따라 살기만 해도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분리시켜 흑암 속에 집어넣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흑암이 유대교나 천주교나 교파 가운데에만 퍼져 있고 우리 가운데는 없다는 생각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들 자신도 아직 이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 삼아 그분으로 인하여 살지 않을 때, 옛사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흑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만이 빛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분이 우리 생활의 모든 면을 흠뻑 적시고 지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생활은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을 것이고 어둠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집에는 많은 방이 있습니다. 어떤 방들은 빛 가운데 있고 또 어떤 방들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속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똑같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리스도께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계시므로 그 면에서는 우리의 생활과 행동이 밝고 빛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자신의 다른 부분이나 우리 생활의 다른 면에 있어서는 주님에 대해 닫혀 있으므로 그분이 우리를 접촉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닫혀져 있는 그 부분들에는 빛이신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므로 저절로 어둠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의 모든 부분과 우리 생활의 모든 면을 차지하실 때 우리는 온전히 빛 가운데 있을 수 있고 흑암의 권세의 조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의 잘못은 그리스도 외의 것을 받아들이고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대신에 무엇인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흑암 가운데 있는 것일 뿐 아니라 흑암의 권세의 조종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것, 철학, 종교, 성격, 덕성, 관념, 의견 등은 모두 우리를 조종하는 흑암의 세력이 됩니다. 골로새에 있던 흑암의 권세는 유대교의 관례, 이교도의 의식, 철학, 신비주의, 금욕주의 등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좋아 보일지라도 그리스도를 대체한 것이므로 사실상은 흑암의 권세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빛이신 그리스도를 옆으로 제쳐놓았습니다. 그리하여 어둠이 다시 한번 교회 안의 성도들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골로새의 상황이었으며 바로 오늘날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뛰어나심과 만유를 포함하심. 이상과 같은 사실을 배경으로 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뛰어나심과 만유를 포함하심을 보아야 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중심과 전체이심을 보아야 합니다. 골로새서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심, 즉 그분이 만물의 으뜸이심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에서나 새 창조에서나 그리스도는 모두 으뜸의 지위에 계십니다. 우리는 1장 15절에서 그리스도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이시고 1장 18절에서는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이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는 부활로 말미암습니다. 새 창조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뛰어나심은 그분이 첫 번째로 부활하신 분임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창조에서나 부활에서나 첫째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그분이 옛 창조인 우주 가운데에서 첫째 분이며 새 창조인 교회 가운데에서도 첫째 분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충만히 나타내는 교회가 존재하는 환경입니다.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으뜸이실 뿐 아니라 환경인 우주 안에서도 으뜸이십니다. 이것은 그분이 만물의 으뜸이심을 뜻합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이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이 구절에서 언급된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격의 충만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것도 옳은 말이기는 하지만 바울은 여기에서 이 충만을 신격의 충만이라고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이 우주 안에는 충만이라는 무엇인가가 있으며 그분은 이 충만이 뛰어나신 분, 즉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충만과 풍성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에 대해 말할 때 그들이 뜻하는 것은 성령의 풍성인 것입니다. 1장 19절에서 충만은 하나님의 풍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풍성의 나타남을 뜻합니다. 창조에 있어서나 교회에 있어서나 하나님의 풍성의 나타남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모든 피조물과 온 교회가 하나님의 풍성의 표현인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충만이야말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충만은 곧 표현을 의미합니다. 충만이 없는 것은 표현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충만이 있는 것은 표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에게 사랑이 아주 조금밖에 없다면 나의 사랑은 표현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사랑이 충만하다면 나의 사랑의 충만함은 내 사랑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같은 원리로 충만은 하나님의 모든 어떠하심의 표현인 것입니다. 1장 19절에서 바울은 충만을 그 충만이라고 말하고 있을 뿐 거기에 어떤 수식하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유일한 충만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어떠한 식으로라도 이 충만을 수식하는 것은 이것이 유일하지 않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충만의 유일성을 지키기 위하여 바울은 수식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의 충만은 단순히 그 충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현인 충만은 하나의 인격입니다. 1장 19절 이후에 9절들에서 나오는 수많은 인칭 대명사들이 인격인 충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만이 바로 하나님의 표현이요 나아가서는 하나님 자신임을 가리킵니다. 그분은 모든 충만이 아들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심으로 아들은 이 충만 안에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환경에서나 교회에서나 으뜸이 되셔야 합니다. 그분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난 분이십니다. 그분은 또 만유를 포함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주 안에 모든 것들의 실제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는다면 그리스도가 하늘들이요, 땅이요, 해요, 생명이요, 빛이요, 별이요, 나무요, 꽃이요, 물이요, 공기요, 양식이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들은 모두 그분의 어떠하심을 보여주는 그림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능력, 거룩함, 의, 친밀함, 사랑과 같은 모든 거룩한 속성이십니다. 그분은 겸손과 인내 같은 사람의 덕성이 되기도 하십니다. 또한 그분은 교회이자 교회의 모든 지체들, 즉 하나님의 건물이자 건물 안에 모든 돌들이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이요 또한 나임을 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왜곡하여 우리가 범신론을 전하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범신론은 하나님을 우주와 동일시하는 사탄적인 신앙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말이요 우리는 이를 무조건 부인합니다. 우리는 다만 성경의 계시에 따라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실제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이요 또한 나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거나 하나님이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참된 양식이라고 말했을 때 물질적인 양식이 하나님임을 뜻하는 것이 아닌과 같습니다. 그러한 관념은 불합리한 것이고 사탄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범신론을 전하고 있다 하여 비방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만유를 포함하심을 결코 보지 못한 자들입니다. 만유를 포함하신 분으로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중심과 전체가 되십니다. 이 표현은 1934년 상해에서 열렸던 제3회 이기는 자 집회에서 워치만리 형제님이 처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는 골로새서로부터 시작하여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목적의 중심이자 둘레이심을 지적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목적의 중심과 전체가 되십니다. 바퀴로 말하자면 그는 중심축이자 가장자리 태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십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이것은 범신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자 둘레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워치만리 형제님께서 그리스도가 중심이며 전체이심을 처음 말씀하셨을 때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전에 그런 것을 들어보지 못했었습니다. 나는 1934년 이후에 비로소 그리스도가 실로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며 둘레이심과 그분의 중심성과 전체성을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십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은 종교와 철학으로 돌아서는 과오를 범했습니다.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는 분인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복음서에서의 그리스도, 옛 창조를 입기 위해 육신이 되심.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서신들과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리스도와 골로새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전반적으로 살펴봅시다. 복음서에서 그리스도는 옛 창조를 잊기에 육신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육은 옛 창조의 사람을 뜻합니다. 엄격히 말해서 하나님은 육을 창조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은 사람에게 몸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몸 안에 들어와 육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의 육은 옛 창조의 일부분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머리였던 사람은 육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육이 되심으로 사람이 되셨고 그로 말미암아 옛 창조를 입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인생을 거치심. 그분의 인생을 통해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들이 하나님을 선포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33년 반 동안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나타내셨습니다. 옛 창조를 끝내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옛 창조를 끝내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만약 한 유대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느냐고 물었다면 그는 아마 나사렛의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했을 것입니다. 초신자라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그의 구주였다고 말할 것입니다. 조금 더 진보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구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뿐 아니라 그 자신도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더 진보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자아와 사탄과 세상이 모두 십자가에서 처리되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답도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죄와 사탄과 세상과 옛사람과 함께 모든 피조물을 못 박으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흥운에 속한 계명의 율법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옛 창조 전체를 끝낸 것입니다. 새 창조인 교회를 낳기 위해 부활하심. 복음서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새 창조인 교회를 낳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 땅에 떨어져 많은 미래를 낳게 한 하늘의 미리십니다. 사도행전에서의 그리스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께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높여지셨음을 봅니다. 또 사도행전은 그리스도가 높여진 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성령으로 내려오셨음을 보여줍니다. 나아가서 사도행전은 교회를 출현시키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번식되셨음을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서신서들에서의 그리스도. 서신서들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생명 공급이요, 우리의 거룩함이요, 우리의 구속이요, 우리의 영광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 모든 면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영광으로 화하게 될 충만한 변화를 체험할 것임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에서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들의 간증이심을 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님만을 증거합니다. 나아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장차 올 나라의 왕이시요 마지막에는 영원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중심이심을 보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의 그리스도. 골로새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며 또한 만유를 포함하신 분임을 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과 전체이십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를 묘사하기 위해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표현들을 상당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성경 중에서 골로새서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높은 계시가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산 중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 시온산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책이 만유 위에 뛰어나시며 만유를 포함하신 분, 하나님의 중심과 전체이신 그리스도를 독특한 방법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